공항 갔을 때나 또 집에 있을 때에도 필요할 때 우버 택시를 많이 저는 활용을 합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9년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우버 택시가. 그런데 현재는 전 세계 70개국에서 우버 택시를 이용을 하고 있고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라서 그런지 군대 가면 신병들이 얼떨떨하거든요. 항상 보면은 쩔병들은 항상 얼떨떨하고 고참들은 아주 노련하거든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일러 말하되 예, 다 일어서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내기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우버 택시 얘기를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전 세계 70개국에서 우버 택시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570만 명이래요. 그리고 한 달에 전 세계 우버 택시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1억 5,600만 불을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미국 안에서만 2023년도에 373억 달러를 벌었답니다. 우버 택시가. 현재 미국 인구의 미국 인구의 약 7,500만 명 정도가 우버 택시를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아주 큰 기업입니다. 2009년도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 기업체가 엄청나게 된 이유는 딱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편리한 거.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냥 어디 가든지 라이드 걱정할 일이 전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어디 가든지. 그냥 전화기만 손에 들고 있으면은 24시간 내 개인 운전수가 옆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시골은 좀 다르겠지만은 이런 큰 도시에 보면은 딱 누르면은 거의 보면은 길어야 5분, 2분, 3분이면은 딱 내 앞에 와서 차가 서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참 세상이 편리해졌죠. 그러면은 예배도 좀 편안하게 편리하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부터 유행하게 된 예배가 열린 예배.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열린 예배가 뭐냐면은 좀 더 자유롭게 하자. 옛날처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예배 드릴 때처럼 경직하게 앉아가지고 거룩거룩만 하지 말고 좀 일어서서 좀 자연스럽게 목사님들도 넥타이 메고 점잖게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조금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그냥 티셔츠 바람으로 목사님들이 올라가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많습니다. 미국에는 좀 자유로운 예배. 그래서 지금 우리 예본교회는 예배가 하나지만은 미국 교회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 가서 보면은 한국 교회도 요즘 많이 따라오더라고요. 예배가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데 1부 예배는 traditional worship, 전통적인 예배. 그 다음에 2부 예배는 거의 대부분 보면은 contemporary worship. 현대식 예배. 그래가지고 일어서서 막 춤추면서 찬송 부르고 주로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성가. 이게 이제 열린 예배 형태입니다. 교회도 이제 점점 미국 교회 추세가 커뮤니티 처치 그런 게 많습니다. 뭐든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커뮤니티 처치.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한 교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처치를 하면은 주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많이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카고 지역에도 보면 대표적인 교회 윌로 크릭 같은 교회들, 저희 네이퍼비드도 저희 집에서 불과 1.5마일에 캘버리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7천 명이 모입니다. 근데 거기도 커뮤니티 처치, 거기 안에 수영장, 도서관 다 있습니다. 오픈돼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마음대로 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게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들, 오늘날 예배, 오늘날 교회의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on demand, 또 custom made. 내가 주문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예배를 드리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잘 안 되네요. 좀 넘겨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언제 만들었느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40일이 되어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전화기로 뭐 아 왜 안 내려옵니까? 이럴 텐데 그때야 무슨 통신수단이 있습니까? 저 높은 산에 올라갈 수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했겠습니까? 40일을 소식이 없으니까 죽었다. 그러니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자. 자, 이게 말이 이게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질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든지, 부통령이 없으면은 국민들이 선출을 해서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죽었는데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나라를 해체하자, 다른 나라를 만들자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지도자를 우리가 뽑읍시다. 그래야 되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야 이치에 맞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자세하게 안 보셨죠? 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모세가 없어졌는데 하나님을 만들자고 그랬느냐고요. 모세 없어졌으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다시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자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안타깝게도 나이가 한 60쯤 넘었는데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날로부터 그 따님이, 그 목사님의 따님이 교회를 안 나와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교회 안 나와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저렇게 목회 잘하시고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청춘을 바치고 일생을 바친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일찍 데리고 가시느냐. 다른 아버지들은 다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술 먹고 예수도 잘 안 믿고 그런 아버지는 다 건강한데 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내 아버지는 저렇게 병으로 죽게 하시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마음은 100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우리의 지도자일 뿐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없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믿음 좋으셨던 우리 장로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내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가도 내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가도 자식이 먼저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전방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외골수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한 방향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손주들을 키우는데 이놈이 얼마나 눈이 밝은지 저는 눈이 헌 건데 오래됐는데 그놈은 눈이 새거거든.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거야. 그 머리카락 흐른 거 다 봐. 머리카락을 막 주워 먹으려고 그래. 제 눈에는 머리카락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천지를 몰라. 지가 죽을 줄도 모르고 계단도 마음대로 뛰어가고 지가 죽을 줄도 모르고 불도 마음대로 집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눈이 밝고 성능이 좋은데 왜? 전방향적이지를 못하거든. 성숙하지를 못하거든. 우리의 신앙이 외골수 신앙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지식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오래 믿으면 뭐합니까? 옆을 보지 못하고 앞만 보면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보실까요? 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자신들에게 맞는 새로운 하나님이 필요했다. 지금까지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웠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 이제 그 하나님 안 계시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편안하게 잘 살 때는 나 간섭하지 말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얼른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우버 같은 하나님, 맞춤형 하나님이에요. 필요할 때, 필요 없을 때는 우버 여러분 생각도 안 하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면 우버 생각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잘 살고 편안할 때는 나 간섭하지 말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를 쫓아와서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인류 역사에 보면은 참 이 머리 쓰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히고 얼마나 세상을 망가뜨렸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온 칼 마크스라든지 니체라든지 니체 그러면 무슨 말을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금방 생각납니까? 신은 죽었다. 그 보세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잘 알잖아요. 성경 구절은 잘 못 외워도 그 말은 잘 안다고 보면은 왜 신은 죽었다고 그런지 아십니까? 니체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 외할아버지도 목사님. 어릴 때 주일학교 교회도 잘 다녔어. 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래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데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사람 한번 볼까요? 시그문드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정신과 의사죠? 아주 뭐 인류 역사에 유명한 사람인데 체코 사람인데 오스트리아에 가서 정신과 의사를 한 사람입니다. 저 왜 손에 이거 담배를 들고 있는 저 사람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 나중에는 구강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혼자 하면 정신병이고 집단이 하면 진리다. 이게 누구 보고 한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를 보고 한 말이에요. 기독교복. 또 한 번 더 은혜 주실까요? 그 다음, 기독교는 집단 망상이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니체나 칼 마크스나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 똑같은 맥락에서 한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서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그게 진리가 되어버리고 진짜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모든 이데올로기나 사상들은 사실은 저런 사람들의 사상에 기초해 있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 제 책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쓴 책이 그런 내용의 책들입니다. 책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설교 시간에 다 할 필요도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화면 돌려주실까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좀 불편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읽어봅니다. 나에게 맞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맞춤형으로 바뀌어 간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들자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가만히 그 심리를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내 구미에 안 맞으니까, 내 기대에 어긋나니까, 내 뜻에 맞지 않으니까, 내 뜻하고 같지 않으니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시험이 드는 겁니다. 순간순간 날마다 이번 달도 다음 달도 올해도 내년도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과 같아질 수 있을까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번 넘겨주실까요? 그 다음 건. 왜 하필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일 많은 게 뭘까요? 돌멩이. 뭐 지천에 널려 있는 게 돌멩이였겠죠. 또 그 다음에 흙. 뭐 돌로 깎아서 송아지를 만들 수도 있고 흙을 빚어서 송아지를 만들 수도 있고 하다못해 나무를 깎아서 송아지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금으로 만들자고 그랬을까? 한국에 가면 절간이 많은데 그 한국의 아주 국보 몇 톤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국가 보물로 정해진 불상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금동열애불상이야. 금동열애불상. 그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으로. 금으로 만든 불상이에요. 근데 그거는 저기 길가에다 내놓고 아무나 볼 수 있게 할까요? 아니에요. 꼭꼭 숨겨놓고 아무나 못 보게 할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없어. 불교 신도라면은 평생에 한번 그 금동열애불상 앞에 가서 한번 불공을 드렸으면 그것이 소원일 거예요. 돌부처 앞에서 불공을 드리는 거하고 금부처 앞에서 불공을 드릴 때하고 그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금부처 앞에서 불공을 드릴 때 마음하고 돌부처 앞에서 불공 드릴 때 마음하고 어떤 게 더 마음이 떨릴까요? 금부처 앞에서 불공 드리면 뭔가 거기서 신비로운 기운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금부처 앞에서 불공 드리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처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금이에요. 한자로 금은 다른 말로는 뭡니까? 돈이라는 소리잖아요. 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금이란 말이 돈이란 말과 같은 맥락에서 성경은 사용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진짜 회개한 사람은 주머니가 회개한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돈주머니가 회개한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어떤 분들 뒤에서 좀 험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믿음이 없이는 헌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못 섬긴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시편 115편 4절 성경이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우상은 돌부처는 금부처는 입, 눈, 코, 손, 발 다 있지만은 못 움직이고 말 못하죠. 못 듣죠.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 마지막 8절이 이 말의 아주 핵심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런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처럼 되어버리도록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라도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세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거 듣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이 점점 우상처럼 되게 만들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지식이 없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만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그 이단 빠지는 분들 봤죠? 판검사들도 많고 대학 교수도 있고, 그렇죠? 지식인들이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대학 교수도 아니고 우리는 판검사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우상처럼 바보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예요.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고 더 영적으로 변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한번 보실까요? 왜 그들은 금송아지에게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벌을 내리셨느냐?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즉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아까 프로이드 말하고 똑같죠? 원래 하나님이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중세시대에 온 로마가 국교로 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하니까 웅장한 예배당 건물 짓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에게 신성을 부여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되는 걸로 착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섭씨 40도, 45도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25도, 30도로 내려가니까 거기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이 사람들이 무슨 좋은 집이 있고 뭐 히팅 시스템, 뭐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이 있는 집에서 살았습니까? 농마조각 뒤집어 쓰고 땅바닥에서 흙바닥에서 잤는데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살리셨어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기둥. 그러니까 불기둥을 세우셨다는 게 아니라 그 구름이 불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따뜻한 희르가 내려오는 겁니다. 낮에는 선선하고 밤에는 따뜻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면은 낮에 위만 쳐다보면 구름이 자기들을 덮고 있는 것이 자연현상이 아니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밤에 그게 불로 변해서 자기들이 뜨뜻해지면은 아, 하나님이 오늘 이 밤도 우리를 뜨뜻하게 잠을 자게 해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들판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지천에 널려 있어. 그거 주워 먹고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그 맛이 어땠냐 안 먹어봤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죠? 근데 성경에 그 맛까지 나와. 뭐 같다고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 맛이더라 그랬어요. 그 맛까지 다 있다니까 성경에. 꿀 섞은 과자 맛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걸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낮에 보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밤에 편안하게 따뜻하게 잠자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우상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눈이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으면서도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 제가 자주 가는 편이 아닌데 한 십몇 년 전에 한번 가고 한 5년 전에 한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갈 때는 지하철을 한번 타보면은 뭐 노인들이 타가지고 막 얘기하느라고 정신없고 뭐 거의 다 보면 신문 보느라고 뭐 뒤척거리고 뭐 젊은 청년들은 귀에다가 이제 뭐 이어폰 꽂고 음악 듣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5년 전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조용한 거예요, 지하철이. 왜 조용했겠어요? 말소리가 하나도 안 나. 뭐 하느라고? 예, 뭐 하느라고요? 이놈 전부 이거 하나씩 다 들고 이거 들여다보느라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뭐 젊은 청년들은 물론이고 이거 보느라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조용해 지하철이. 참 희한하죠. 얼마 전에 어떤 사진을 보니까요 아프리카 부슈맨이 옛날에는 허리춤에 뭐 차고 다녔어요? 콜라병. 빨가벗고 여기만 가리고 부시맨이 사진 보면은 옛날 부시맨 사진은 여기 허리춤에 콜라병 빈병 그거 차고 다녔잖아요. 근데 요새 나온 부시맨 사진을 보니까 셀폰 들고 있더라고. 부시맨이. 그 공짜를 하나씩 준 거예요. 우리 같은 이런 뭐 스마트폰은 아니지만은 공짜를 왜 줬겠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를 전혀 여러분들 캐치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한번 그 신문기사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게 꽤 몇 년 전에 나왔던 신문기사를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 글자가 잔잔해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타임즈에 나온 신문 내용이에요. 무슨 제목이 뭐냐면 How Target, 타겟 아시죠? 월마트 타겟이란 타겟. How Target knew 어떻게 타겟이 알까? 뭐를 아냐? A high school girl, 하이스쿨 다니는 여자애가 was pregnant, 임신했다는 거를 타겟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 뒤에 before her parents did. 그 여자애 부모들이 몰랐는데 어떻게 타겟이 그 아이가 임신했다는 거를 먼저 알았을까? 제목이 그 제목이에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이스쿨 다니는 딸이 있는 아버지가 집에 이 메일박스에 보면 찌라시가 막 오잖아요. 광고지가. 근데 타겟 광고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광고지가 오냐면은 아기 기저귀, 아기 침대, 아기 뭐 속옷, 베네쪼고리 뭐 이런 거. 그거 타겟 광고가 자기 딸 이름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게 뿔이 난 거예요. 아니, 이 하이스쿨 다니는 자기 딸이 딸한테 자꾸 타겟에서 그런 걸 보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 타겟에 막 뛰어갔어요. 매니저 나오라고 그래. 물론 그 타겟에서 보낸 건 아니지만. 왜 우리 딸한테 이런 걸 자꾸 보내는 거야? 에? 지금 하이스쿨 다니는데 말이야. 이게 결혼해가지고 뭐 새댁도 아니고. 왜 이걸 자꾸 보내는 거야? 그 사람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매니저가. 전혀 모르지. 타겟 어드버타이즈 하는 데서 보냈는데 뭐 그 매니저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얘가 자기 엄마 아빠 모르게 임신을 한 거예요. 보이프렌드하고 놀다가. 근데 애 낳을 때가 다 됐는데 어디 물어볼 데는 없으니까 뭘 했겠어요?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 애기 젖병은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인터넷에서 계속 찾아본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러니까 이 인터넷 알고리즘에서 이 인터넷이 굉장히 큰 슈퍼컴퓨터에서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이 알고리즘에서 아 얘가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는 타겟 전단지를 이리로 보내도록 컴퓨터에서 다 조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타겟 광고지가 계속 그 아이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 아빠는 부모는 몰랐는데 타겟이 먼저 타겟 알기 전에 누가 먼저 알았어요? 인터넷 서버에서 먼저 아는 거죠. 슈퍼컴퓨터가 먼저 알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좋아하면 여러분 혼을 빼갖고 갑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몇 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코리안인지 아메리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소가 어딘지 다 압니다. 여기서. 모든 걸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여기서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잡아서 감옥에 넣는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비즈니스입니다.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지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우상과 같은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은 우상처럼 되어버리는 것처럼 오늘날 첨단 기기들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우리에게 때로는 기쁨도 주고 얼마나 편리하지 몰라요. 저도 뭐 아마존에서 물건 너무 많이 사는데 가게 갈 필요가 있습니까? 뭐 이 물건이 좋냐 저 물건이 좋냐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뭐 가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뭐 그냥 찾으면 다 나오고 그냥 손가락만 하나 까딱 하면은 뭐 한 두 시간이면 문 앞에 와서 딱 있으니까 물건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점점 거기에 매료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볼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이 없어. 묵상할 시간이 없어. 하나님의 자연세계를 감상할 시간이 없어. 너무 좋은 것들이 많고 너무 흥미진진한 것들이 많고 너무 편리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팬데믹 지나고 나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 30%가 우르르 다 떨어져 나와. 한 번씩 어쩌다가 옛날 예배드린 거 생각나면은 인터넷 들어가면은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있죠. 감동적인 찬양 있죠. 다 나오니까. 예배당에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특히 젊은 세대들. 우리 한국 교회도 거의 25% 30% 다 없어졌어요. 교인들이. 이렇게 편리하고 편안한 세상이지만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점점 잠식해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타면 GPS 탁 켜면은 다 길 다 가르쳐 주죠. 물론 뭐 GPS 믿다가 저는 한참 가다 보니까 You alive 이렇게 보니까 공동묘지 문 앞이야. 그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것도 예, GPS가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GPS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영혼의 GPS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시간 날 때, 틈 날 때마다 스크린을 볼 것이 아니라 자연을 봐야 돼요. 자연을. 저 자연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존 칼빈은,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자연은 하나님의 극장이다 그랬어요. 같이 해보실까요? 자연은 하나님의 극장이다.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저 극장의 화면을 보는 거예요. 자연에 나무가 바람에 나부끼는 거, 봄이고 가을이고, 우리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풍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젠가 하면은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다가요, 어떨 때는 햇빛이 구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촥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칠 때가 있잖아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무지개 뜨면 더 좋고. 근데 그 순간에 울컥하면서 속에서 막 눈물이 올라오면서 이 순간에 천국 바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 꼭 햇빛 비치는 그 광경만이 아니래도 운전하고 가다가 그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은 그런 감동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극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을수록, 그런 묵상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 영혼은 건강해지고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며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